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섯째 나팔 심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은 지금 읽었던 13절부터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21절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다 보지 않고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다섯째 나팔 심판과 지금 전개된 여섯째 나팔 심판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을 크게 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삶의 토대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올 모든 내용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이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개가 되는데 지금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담고 있고요.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 외양모사나 결과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섯째 나팔을 푸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섯 번째 나팔 부은 것처럼 지금도 여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매우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섯째 나팔과 비슷해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잠겨 있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천사가 땅에 내려온 것이었죠. 여섯째는 어떠냐면 네 명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저갱이 닫혀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무저갱이 잠겨 있었던 것처럼 네 명의 천사들이 잠겨져 있었죠. 그랬는데 이 잠겨져 있던 네 명의 천사를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어서 무저갱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네 명의 천사들 풀어놓은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에 풀어놓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다를 뿐이지 비슷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과 그리고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이 풀려나오고 그 천사들이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과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풀어놓아주는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앞에 있던 것과 특징도 비슷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풀어놓아주시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 명의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을 누가 결박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결박하고 계신 겁니다. 앞부분을 보면 무저갱이 잠겨 있었는데 누가 잠궈두셨는가? 하나님이 잠궈두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묶여있던 결박되어 있던 네 명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또 풀어놓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지껏 잠잠하게 있으라고 딱 묶어놓았던 어찌 보면 심판받아야 대상들이기도 한 거죠.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가? 묶여있던 사람들이,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졌으니까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 네 명의 천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만 놓고 보면 아마 강력한 나라 네 개의 나라가 혹은 아니면 이 땅을 통치하는 악한 지도자 네 명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고 여지껏은 그들을 하나님이 억눌러서 제멋대로 죄짓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심판의 방편이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려난 네 명의 천사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앞에 보시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 안에서 첫 번째로 연기가 두 번째로 황충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나 있어야 할 것들이 무적행에나 있어야 할 것들이 세상에 튀어나와서 세상에도 가득 차게 되어서 세상은 생지옥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풀려난 내 천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사실 그게 먼저 나오면 좋은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풀려난 네 천사들은 유브라데강에서 뭘 하는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마병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냐면 2만만입니다. 2만만이라고 하는 건 고대 방식의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1부터 10까지, 100까지, 1000 이런 정도 단위 숫자들은 있는데 그 이상의 숫자를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숫자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자기 자음 숫자를 가지고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헬라어로 보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알파가 1입니다. 베타는 2고요. 숫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나온 것처럼 2만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박되었던 4명의 천사들이 군인들을 준비했는데 2만 곱하기 만 명, 2억 명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억 명의 군인을 준비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고대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무지무지 많은 숫자,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런 숫자를 준비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사실 세부적인 건 우리가 탁 부러지게 알기 어렵지만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박해 있던 네 명의 천사를 풀어놓으면 그 천사들은 뭘 준비하느냐? 수많은 군인을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무엇이냐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 악한 나라가 등장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는가, 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끔 하셨는가,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섯째 나팔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올라왔던 황충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권한을 주시되 제한적인 권한을 주셨었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가령 그들이 해할 수 있는 대상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나무나 이런 것들은 해할 수 없다 해서 해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졌고요. 해할 수 있는 기간은 5달 동안,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해할 수 있는 범위와 강도는 죽일 수는 없다, 괴로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옥에서 올라왔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명의 천사를 결박해서 풀어놓기는 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셨어요. 그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해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연월 일시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만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전쟁하고 죽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도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3분의 1은 나팔 심판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앞부분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를 보시면 땅, 바다, 강,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그때도 다 3분의 1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이렇게만 심판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3분의 1만. 그래서 나팔 심판은 다르게 표현하면 3분의 1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일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인류적인 사건이에요. 전인류적인. 물론 최후의 심판에 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맨 마지막에나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3분의 1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이건 전인류가 심판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3분의 1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죽이기로 하죠. 앞에 다섯째 나팔 심판은 죽이지는 못하고 괴로움만 끼치게 했는데 지금은 괴로움만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이게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자,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한두 가지를 정돈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사실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왔던 다섯째 심판에서도 황충이 무엇이냐, 연기가 무엇이냐, 여기 결박돼 있었던 네 명의 천사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요. 이거다 저거다 막 주장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석을 안 해놨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은 간단합니다. 여지껏 억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여지껏은 등장하지 않았던 악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래서 교회가 일관되게 성도들이 일관되게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 통치자는 어떤 사람인가?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지도자의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 건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쟁들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정 부분은 그게 문자적으로 여기 풀려난 네 명의 천사가 뭐 푸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참 무수히 많이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행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께서 결박하고 있다가 풀어놓고 세상이 이걸 통해서 심판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지도자와 통치자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전쟁을 하겠다. 전쟁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어떤 성도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교회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군사력을 갖춰야 할 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과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은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세상의 질서가 운영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악한 통치자가 있고 악한 통치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집니다. 앞부분의 나팔 심판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의 토대들이었죠.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고통만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섯째 나팔 심판은 지옥에 있던 것들이 올라왔잖아요. 지옥에 있던 황충들이 올라와서 활동을 했으면 그때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섯째 나팔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이 활동할 때는 괴로움만 주는데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찌 보면 생존보다 더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더 힘겹고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통치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그들 멋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고 이러면 지옥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옳지 않은 통치자 혹은 전쟁을 선호하는 그런 지도자 이러면 지옥이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심판에 대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또 누리길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통치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데 청지기답게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참 은혜가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것과 정반대로 가면 아 이제 심판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나 자신도 직장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웃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 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길들을 인도하고 내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늘 주님만을 목자 삼고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을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벌들을 감하시기 위하여 악한 통치자들을 결박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통치자들을 풀어놓으시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지도자와 또 우리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그런 통치자가 참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도 그것이 우리 현실인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국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평안 가운데 또 번영함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만을 우리 인도자로 삼는 그래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